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입니다. 대기업이 돈을 잘 벌까요? 중소기업이 돈을 잘 벌까요? 생각해보면 좀 잘못된 질문입니다. 제품을 잘 만들기만 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돈을 잘 벌어야 그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버는 돈이 이상하게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늘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대기업이 7.9%의 영업이익률을 올린 반면에 중소기업은 6.6%의 영업이익률을 냈습니다. 분야를 좁혀서 보면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부품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보다 5%포인트 이상 높고요.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나들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업종의 경우엔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협력업체 7곳 중에 1개꼴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연구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인데 30년이 지나도록 중소기업의 위치나 위상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무척 많은 편입니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수입으로 이자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문제긴 문제인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네, 5월 15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되고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팔리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는데 코스닥 벤처펀드 여기저기서 많이 가입 권유도 받으시지요? 혹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유의점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의 연차 휴가 규정이 곧 바뀐다고 해서요. 노무 전문가 통해서 이 문제 좀 배워보겠습니다. 5월 15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업인들의 네.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좀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역외 탈세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합동 수사단, 뭐 조사단을 좀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 일종의 지시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역외 탈세라고 하면 해외 뭐 조세 비지역이나 이런 쪽에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놓고
네.
거기를 통해서 한 차례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걸 돌리게 되면 거기는 이제 조세 비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매출을 거기서 누락시킬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덜 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최근엔 또 한진그룹에서 뭐 약간의 밀수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국세청도 개입을 해야 되고 관세청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관련 부서들이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 조사단을 설치해봐라 이런 뭐 지시를 내렸다. 이게 뉴스의 핵심이고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아 이거 한진그룹에 딱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청와대 이제 관계자들에게 이거 한진그룹 보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청와대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전반적인 걸 얘기한 거지.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조세 회피 지역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자라는 의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재산 빼내보내고 나면
네.
추적도 어렵고 빼낼 때는 우리 저쪽에 투자하느라고 빼내는 거예요. 저쪽에 외국에 있는 어디에 컨설팅사에 돈 보냈어요. 뭐 별별 그 명분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걸 일일이 이쪽에서 돈 받은 컨설팅사 맞냐고 국세청이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네.
이게 그래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 참 잡기 어려운데 이걸 안 잡으면 매일매일 세금 열심히 내는 국민들은 허탈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 해외 자산 도피나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예.
그러면서 이 치밀하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상 추적도 힘들고 환수하기도 힘드니까 조금 더 우리도 전문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의미에서 합동 조사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기업인들이 자꾸 바깥으로 돈 빼놓고 미국에 세금 안 내니까.
네.
결국은 이거를 강경책으로 하지 않고 세금 깎아줄 테니 제발 좀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내부로 들어와서 일들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라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역외 탈세라든지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은 뭐 예전부터 지금 계속돼 왔던 거고 특히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대놓고 합법적으로라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게요. 이걸 보는 것도 참 재밌는 일입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제 해외 펀드죠?
네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요즘 불리던데 현대차의
네,
지배구조 개선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본인들이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네.
기업들은 또 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펀드들이 돈 모아서 경영권 내놓으라고 덤비면 기업인들은 버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여론이 또 조성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매번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을 공격할 때마다 기업들에서 자칫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이제 재계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국회 쪽에서 여기에 조금 호응하는 뭐 조치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계 이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를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게 최근에 가장 큰 사례고 이전에도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뭐 예전에 SK 서버린 사태라든지 KTNG라든지 뭐 몇 건의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얘기는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포이즌필이라고 그래서 신중인수권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자라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한
네.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 보면 뭐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걸 막기 위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이제 개정안의 취지를 얘기를 했고요.
차등 의결권 제도라는 건 그러면
네.
한 주가 경영권 투표할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네.
특정한 한 주, 현재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한 주는 뭐 100표라든가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얘기가 이슈가 된 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예.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자금이 별로 없으니 이 아이디어 좋은 창업자들이 오랫동안 회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는 한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이 있는 차등 의결권을 주자라는 내용이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얘기가 다른 얘기죠. 똑같긴 하지만 이거는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네.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한 주당 여러 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상법상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을 이걸 개정해야만 이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포이즌필이라는 것은 이건 조금 더 논란이 더 큰 부분인데요.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 신주를 아주 저가에 경영자에게 그러니까
네.
기존 대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말 그대로 만약에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 100원에라도 대주주에게 이 포이즌필 제도가 있으면 대량의 주식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예.
적대적 M&A를 무산시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현재 경영진이 대대손손 계속 경영하게 해달라는 뜻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이 만약에 그래 지금 있는 주주가 오랫동안 이 회사를 지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을 뭐 주총에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
회사에 따라서는 이 포이즌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 올림과 안에 들어있다라는 내용이죠.
예. 주주들이 선택을 한 그러니까 이 경영자는 우리 주주가 계속 이 경영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를 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네.
그때그때 주총에서 그 경영자가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든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든 표를 몰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그때그때 주주들에게 신임을 받으면 되지 왜 그걸 먼저 이 사람에게 몰아주는 걸 법으로 만드냐 하는 논리는 참 깨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포이즌필 제도 도입은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지금 주변 그 전문가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 잘못하면 자칫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 문제가 여러 가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뭐 물론 주식은 아니었지만 채권을 저가에 발행한다든지 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저가로 발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를 이제 우려를 더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이즌필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다수결권 제도는 여러 면에서 도입을 좀 하자 또는 그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혁신기업이나 이런 쪽은 외국은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들 이 다수결권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황금주라고 하는 한 주가 100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식
예,
말씀인 거죠.
그리고 뭐 그 무우결권 주식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한 주에 무조건 의결권 하나인 거는 사실상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다라는 논란은
예.
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현대차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대차가 엘리엇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이런
네.
고민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는 5월 29일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주총이면 원래 엘리엇이 내놓은 안 이전에 현대차 그룹에서 내놓은
네.
안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합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29일 날 안건을 올려서 주주들한테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표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일단은 엘리엇은 이건 아니다. 합병 나 반대할 거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엘리엇은 외국계 지분들을 대상으로 주주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득 작업 반대하자라는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현대 쪽에서는 계속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겁니다라는 비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보면 주주 배려 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모비스나 현대 글로비스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회사가 될 겁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9일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주총이고 합병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일날 이제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1번일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라 그래서 나는 합병에 반대합니다라는 주주가 나는 합병 주식을 받기 싫으니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회사에서 사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걸 그 회사에서 사주겠다라고 한 가격이 23만 6천 원이에요. 현대 모비스 주식이요.
네. 현대 모비스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럼 이 합병에 반대하는 분은 23만 6천 원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네요.
네, 회사 보고 사달라 그러면 회사가
예,
사줍니다. 그런데
예.
다만 총액을 2조 원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2조 원 이상이 되면 사실상 이 합병은 부결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 매수 청구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가 일단 관심이고요. 그런데 현재 현대모비스 주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지금 23만 원을 살짝 웃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가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지만 그 안에 많이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우선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표대결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상 엘리엇은 한 1점 몇 퍼센트밖에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외국계 주주들 한 40% 이상의 외국인 주주들을 엘리엇이 얼마나 설득시켜 내느냐가 관심일 테고요. 그리고는 현대가가 가지고 있는 현대차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우호 지분 등을 포함하면 한 20%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한 10%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느냐 이게 관심인데 뭐 앞선 저희가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에서 결정을 뭐 내부적으로 내리고 뭐 절차 없이 내렸다 그래서 굉장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자체 결정이 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의결권 자문기구라고 하는 뭐 ISS 뭐 이런 데에다가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느냐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현대차 그룹이 최초에 설계했던 안이 통과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합병안이나 이런 것들은 주요 경영 사안이기 때문에 주식을 든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하고요.
네.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상법상 합병이나 분할은 성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게 지금은 연봉 계약할 때
네.
김대리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이런 거 다 하여튼 포함해서 1년에 연봉이 4천만 원인 거야.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찍고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도
네.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예. 부르더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과임금과 관련되는 내가 오늘 뭐 몇 시간을 했고 내일은 몇 시간을 했고 시간당 다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복잡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딱히 체크하기가 애매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개발직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저희 기자들도 그런데요.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머릿속으로 기사도 구상하고 뭐 여기저기서 취재하고 한 걸 다 그러면 근로시간으로 칠 것이냐 일일이 체크하기도 힘드니 야 1년에 그냥 기본급의 한 25%를 뭐 수당으로 주는 걸로 하자라고 정한다든지 아니면 네. 뭐 한 달에 뭐 한 20만 원씩 주는 걸로 하자라고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포괄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근로기준법상 법령에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법원 판례 등으로 봤을 때 이걸 인정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돼서 다음 달쯤에 가이드라인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 확 늘어날 수도 있고
예.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군별로 따라서는 포괄임금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에 따라서는 이게 일을 언제 하고 언제 안 하는지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무직 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책상 앞에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지 또 알 수 없고
네.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과업 중심으로 이 일을 마치고 퇴근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 지시가 되다 보니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게 일이 많아서 야근인 건지 아니면 낮에 놀아서 야근인 건지가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해봤는데 저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네.
늘 일이 많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인 거죠. 그럴 때 과연 야근 수당을 줄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습니다.
아닌 게 맞느냐. 네,
기업들은 그렇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포괄 임금제를 조금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초과 근로가 많은데 이걸 포괄 임금이라는 걸로 해서 짧게 해서 덜 준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예. 은행의 점심시간 휴게 시간으로 확보하는 문제. 그러니까 은행도 점심시간에는 이제 문 잠깐 셔터 내리고
네.
한 시간 쉬겠습니다라는 건데 이것도 논란거리인 모양입니다.
이게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에 이제 이게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노동 시간이 지금 좀 줄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1시 12시에서 1시에 쉴 것이냐, 1시에서 뭐 2시 사이에 쉴 것이냐 뭐 이 부분도 있고요.
예.
고객 입장에선 쉬면은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섭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홍민경 씨가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어떻게 주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1인 기업은 즉 자기가 사장이자 직원이니까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장 말고 추가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직원이 한 달에 그리고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면 그 직원이 인턴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그 신분과 관계없이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고 정리 같은 일처럼 한 달 미만으로 짧게 일하고 다시는 안 나올 직원이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끔씩 띄엄띄엄 나오기는 하는데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때만 나오는 그런 비상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그 밖의 경우에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매일 그 회사로 출근하는 모든 직원은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뭐든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거기서 일을 했으면 거기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올해 7월부터는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만큼은 꼭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정리해보면 단 한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든 직원이든 고용을 하셔야 되는 사장님들은 무조건 산재보험 하나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직원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든 60시간보다 적게 일하든 산재보험은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산재보험 말고 다른 4대 보험은 그 직원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지만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을 하는 걸로 7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얼마 전에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하는 게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출시가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2조 원어치 넘게 팔렸다고 하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유의할 점은 있는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투자교육팀의 국민정 차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정입니다.
예, 차장님.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벤처 기업 대상으로 하는 펀드 같은데 거기에 투자하는.
네네.
예.
예, 맞습니다. 그, 코스닥 벤처 펀드가 금융 당국이 발표한 제도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일단 벤처 기업을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자본 시장을 만들자라는 데서 탄생이 됐는데.
예.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그 운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뭐, 펀드 자산의 절반은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요.
예.
뭐 한 그 절반 중에서도 한 15%는 벤처 기업 신주, 그러니까 공모주 펀드 공모주 같은 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 35%는 지금 현재 벤처 기업이 거래되고 있는 그 시장에서 벤처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 해지된 지 10년 넘지 않는 그런 중견 중소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벤처 기업인 기업과 벤처 기업이 아닌 기업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네.
이 코스닥 벤처 펀드는 돈의 네. 절반은 무조건 코스닥에 있는 벤처 기업에 넣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15%는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 새내기 기업들에게 넣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 35%는 지금은 아니지만 7년 네. 전에는 최소한 벤처 기업이었던 그런 기업에게 넣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코스닥 네. 벤처 펀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코스닥 벤처 펀드 가입하러 왔어요. 그러면 어떤 네. 코스닥 벤처 펀드요? 이렇게 질문을 또 되받는다고 해요. 즉, 코스닥 벤처 네.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아, 네. 펀드 종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펀드, 일단 뭐, 코스닥 벤처 펀드가 50%는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 사모 펀드가 있을 수 있고, 공모 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벌써 출시된 공모 펀드들이 148개가 되니까, 그런 부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이름을 붙인 펀드가 140개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 펀드 하시는 대부분인데요.
예.
뭐, 네, 이제 공모 펀드도 한 7개 정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통 네네. 펀드는 우리가 무슨 뭐 해외 펀드도 있죠. 브라질 펀드, 베트남 펀드도
네,
있고
그렇죠.
채권형
네,
펀드, 주식형 펀드도 있고 한데
네.
그거는 우리가 투자한 그 자산이 오르면 그냥 오른 만큼 수익 가져가는 네. 거고.
네네, 맞습니다.
안 되면 또 안타까운 거고, 그냥 단순한데.
네.
이 코스닥 벤처 펀드는 별도의, 그거 말고 별도의 혜택이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게 시장에 작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벌써 2,500억 정도에 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고 계신데 그 혜택이 일단은 세액,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일단. 최대 투자금 3천만 원에 대해서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드린다는 점에서
예.
이제 워낙 저금리 시대니까 이런 것도 챙기시는 것 같고요.
연말 정산할 때 도움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네네. 근데 요거는 3년 동안 요 펀드의 자금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 벤처 펀드가 또 인기를 끈 거는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그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를 배정할 때 코스닥 벤처 펀드의 30% 가장 많은 비중을 배정하게 이렇게 제도가 발표가 됐거든요.
예.
뭐 다른 우리사주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20%씩을 받아가시는데 코스닥 벤처 펀드가 30%를 받아가니까 그런 것도 매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 공모주들의 평균 수익률이 그 상장일 종가로 33%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서 일단 수익률 쪽에서 좀 더 기대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IPO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된 기업을 공모가에 사면
네, 맞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33%가 나온다고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 경쟁은 당연히 치열하겠군요.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벤처 펀드에 가입돼 있으면 그 펀드가 그 공모주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네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펀드 나오기 전보다는 예전에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가는 몫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더 공모주 받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예, 상대적으로 일반 펀드들에 대해서 배정하는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요.
네.
이 코스닥 벤처 펀드, 그러니까 정부가 이 코스닥 이 벤처 시장을 키우려는 그런 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최소 이만큼은 가입해야 된다는 최소 가입 금액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10만 원어치도 가입할 수 있어요?
네, 10만 원도 가입이나 최소 가입 금액 기준이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최대 가입 금액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투자 금액이 최대 3천만 원이다라는 그 기준점만 있는 거고요.
네.
이거 네, 가입 금액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어요. 소득 공제는 그러면 300만 원이 한도다. 1억 원을 가입하든 2억 원을 가입하든 3천만 원을 가입하든 연말 소득 공제는 그렇죠. 300만 원만 되는 거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140개 넘는 그럼 코스닥 벤처 펀드 중에 뭘 골라야 되는지는 참 이게 찾기가 어려울 텐데.
네네네.
어떻게 찾죠? 혹시 국차장님은 가입하셨어요?
네, 저는 가입을 했습니다.
뭘 보고 골라야 되는 겁니까? 그럼 고를 때. 140개 중에.
네. 정말 많은 숫자인데 이 중에 이제 공모 펀드는 사모 펀드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 판매 그 PB들의 안내를 받으셔야 할 거고요. 공모 펀드는 지금 일단 저희 그 펀드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5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요?
아, 저희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온라인 판매 증권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요.
예.
펀드 슈퍼마켓에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공모 펀드가 5개가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절반은 채권으로 채우고 절반은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접근은 자산운용사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굴리는 펀드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 벤처 기업이나 그 벤처 구조의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자산운용사인가 그리고 이런 메자닌 투자, 그 중립적인 그런 투자 경력이 많은 자산운용사가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동안 코스닥 투자를 좀 많이 했던 자산운용사들을 고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산운용사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철학이야 잘 써놓으셨겠죠. 어디 홈페이지에 다. 그거 말고
맞습니다.
그동안 어떤 투자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일단 그 운용사들이 많이 출시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출신 예를 들면 KTB나 현대인베스트먼트 이런 자산운용사들의 지금 코스닥 벤처 펀드에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운용사들이 그런 펀드를 많이 운용하고 출시하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투자자와 같이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또 믿음이 생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자산운용사가 하나의 코스닥 벤처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역량이 거기에 녹아들 거다라는
대부분은
거고.
하나씩은 다 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용 보고서나 다른 자산운용사 매니저나 대표분들의 인터뷰 자료도 요새는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럼 좀 싸다고는 하셨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도 코스닥 벤처 펀드 하나 가입하렵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거기서도
보통 사모 펀드가 많이 출시가 됐는데 그게 최소 금액 투자 금액이 1억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년 정도 1억 이상 묶어두고 싶다라시는 분들은 사모 펀드 그리고 적당한 금액을 편안하게 투자하시고 싶다는 거는 공모 펀드
알겠어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사모 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만 큰 돈으로 받아서 굴리는 펀드인가 보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공모 펀드를 살리려고 정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린다든지 그런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기도 했거든요.
예.
펀드도 충분히 매력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투자 교육팀의 국민정 차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